집중 분석. 남북관계 주도권 잡기 위한 북한의 대남 전략.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해 남북 간 항공로가 개통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려를 낳는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은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전략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이면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에 임하는 북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일단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1월 31일에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훈련을 하고 어제 돌아왔는데요. 북한에서 환대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물론 이제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아니지만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연습을 했는데 실제 뭐 훈련은 얼마 안 됐어요. 1박 2일 동안 뭐 합쳐서 한 3시간 남짓 정도 했을까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이 마식령 스키장을 이렇게 훈련 장소로 한 것은 이제 남북이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좀 부각시키는 거였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마식령 스키장을 이번 기회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또 대내적으로 이제 이 김정은의 중요한 치적 1호가 바로 이 마식령 스키장 아닙니까?
네네.
뭐 그런 것을 아주 부각시키는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이게 환대를 했다라는 것은 뭐 결국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의도했던 대로 소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선전 또 그런 어떤 차원의 행사였다. 뭐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서도 뭐 환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마식령 스키장에 대한 그 부각도 있겠지만은 이번 동계올림픽이 사실상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어떤 인상 메시지를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전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뭐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뭐 환대와 별개로 남측은 태극기, 북측은 김정일과 김일성 초상 휘장을 각각 달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기는 또 그대로 달았다고 하는데요.
예, 참 문제죠. 우리 아마 이거는 이제 남북이 합의해가지고 우리 태극기 북한은 이제 초상 휘장을 달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인공기는 글쎄요. 우리가 이걸 빠뜨렸을까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건 뭐 양쪽 어떤 형평성에 보더라도 뭐 양국이 있다 남북한이 각자 국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면 거기 합당해서 하는 것이 그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도 인공기를 달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태극기를 달지 않고 북한의 인공기를 달고 이런 것도 아마 북한이 글쎄요 이건 합의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북한이 의도적으로 뭐 현장에서 파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라는 것이 북한이 주도해 나간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북의 선수단이 공동으로 연습하는데 북한 선수단은 이제 인공기를 달고 연습하고 우리 선수단은 뭐 태극기도 안 달고 연습하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 뭐 상대적으로 인포메이션 정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미지가 하겠습니까? 아하, 소위 말해서 이제 북한 어떤 그 공화국이 네네. 이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더구나 이제 일부러 마식령 스키장 가가지고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걸 빠뜨렸다면 협상 과정에서 이건 상당히 실수를 한 것이고요.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아마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인공기에 관련된 사항 말고도 사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비협조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북한의 뭐 어떻게 보면 좀 익히 있는 어떤 행동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출하금 상당히 좀 당혹스럽게 만들고 또 남북 간 협상에서 우리가 수세로 몰리게 하려는 압박 그런 부분도 있겠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또 사실 이번에 그 북한과의 어떤 단일팀 구성이나 또 양쪽의 어떤 대표단의 오고 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또 어떤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게 좀 본말이 좀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비판적인 것도 나오고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좀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뭐 보도를 통해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한 당국이 이번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돼 가지고. 좀 뭐 해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역시 그 대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이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 남쪽에서 알아서 해달라 뭐 이런 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북한은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몇 배를 넘어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술단과 응원단을 파견합니다. 북한이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야말로 뭐 배보다 이제 배꼽이 더 큰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는데 북한은 이번 기회를 아주 최대한 북한의 어떤 그것을 좀 과시를 하고 뭐 선전하고 또 내부전을 선동할 수 있는 어떤 호재거리로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이런 그 예술단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평화적인 이미지를 또 고조시키고요. 또 응원단을 파견하게 되면은 이제 또 남북 공동 응원을 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북한이 그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의도하고 있는 민족 공조, 소위 그래도 얘기하는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행사죠. 이런 것을 이제 계속 고취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스포츠의 어떤 순수한 의미보다는 차제에 북한의 평화적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또 이제 남과 북이 하나라고 하는 그 민족 공조죠. 뭐 이런 걸 정치적으로는 이런 의도를 더 강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규모 예술단 응원단을 통해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북한이 주도해 나감으로써 국내외 어떤 그 언론이나 매스컴의 관심을 이제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북한이 사실상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인공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이렇게 대규모 예술단과 또 응원단을 파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편 남북의 고위급 회담도 또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누가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올지도 정해지진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우리로서는 상당히 관심사죠. 왜냐하면 이제 뭐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을 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요기이기 때문에 끝나면 이제 그만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 고위급 회담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고위급 회담의 어떤 대표가 누굴까 하는 것이 상당히 그 관심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북한이 아직까지 안 한 사항은 역시 일종의 이것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궁금증을 쌓이게 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도 북한 대표단이 누가 할 것인가, 대표는 누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사나 분석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자체가 하나 다 북한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높여가는 것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대에 임박해가지고 뭐 고위급 회담이나 또 대표단을 구성할 그런 가능성도 또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 이제 과연 누가 대표를 맡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정했을 때는 그 지난 그 인천 아시안 게임인가요? 뭐 그때 그 최룡해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또 최룡해가 뭐 또 최룡해 여러 번 온 적도 있고 두 번인가 그래서 아마 최룡해를 유력시하게 보는데 뭐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또 제3자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의외의 인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은 만약 그 김정은의 자신이 어떤 그 대신자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김여정 여동생도 사실은 전 대표단을 이끌고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김여정이 지금 그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 대상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상당히 그 기간이 그 한 보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될 수 있으면은 고위급 인사들 또 이렇게 알려진 인사들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보내주고 또 며칠 뒤에 또 뭐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 보내고 말입니다. 또 뭐 남북에 뭘 또 공주를 보여준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속 그 한 2주간에 걸친 대회 분위기를 가지고 계속 북한 쪽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런 그 고위 인사 또 관심이 가는 인사들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내면서 분위기를 계속 주도해 나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한반도 정세와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은 2월 9일입니다. 북한은 개막을 하루 앞둔 2월 8일에 건군절 열병식을 거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그 의도는 과연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날짜를 택한 것이죠. 원래 이제 공군전은 이제 북한 인민군이 물론 이제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이 뭐 혁명군을 조직했다라고 4월 25일을 가지고 여태까지 기념일로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는 2월 8일에 이제 북한의 그 인민군 정규군이죠. 정규군이 창건된 날을 기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일성 시대 또 김정일 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날짜를 바꿔가지고 김일성이 소속 혁명군을 조직했다라고 4월 25일을 정해가지고 그동안 계속 기념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갑자기 2월 8일로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날짜와 이제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죠. 바로 그 개막식 전날이 2월 8일 아닙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해석되어 줄 수 있는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축하, 팡파로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일종의 또 뭡니까? 군사 열병식을 갖는다고 하니까 일종의 어떤 진군의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진군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이 당장의 어떤 뭐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의도, 혁명 전략이죠. 북한 혁명 전략이라는 것은 뭐 남북한을 가지고 북한을 의도대로 통일시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 남한을 좀 접수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공군절 또 열병식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양보해가지고 지금 그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공군절 열병식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기 속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또 이 공군절 열병식이 미리부터 예상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나온 북한 달력을 보게 되면은 따로 표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북한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가지고 의도적으로 올해 갑자기 그 공군절도 바꾸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열병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작 한국 통일부 내에서는 뭐 우연히 겹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통일부가 사실 뭐 좀 궁색한 그 변명이죠. 그건 그걸 우연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린 뭐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그건 안 되지. 이건 뭐 고의성이 그건 뭐 네. 100%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늘 화전 양면술을 해온 북한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좋은 분위기 역시 잠시의 평화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 뭐 아쉽지만은 북한의 진정성을 가지고 좀 확인하기에는 너무 북한이 지금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또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합의도 일방적으로 깨고 연기하고 말입니다. 또 여기다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 이번에 그 남북 단일팀이나 북한 참관했는데 너무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상식을 벗어난 그런 지금 예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평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비용이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북한이 보여주는 어떤 이런 그 양면적인 모습들이 너무 극과극이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열병식을 거행한다. 열병식을 통해서 지금 보니까 보도에 의하면은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네. 사실상 지금 우리가 바라는 동계올림픽 이후에 평화적인 분위기. 또 북한의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단초를 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화올림픽을 강조하고 북한의 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행동으로 봐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참가고 또 북한이 가는 그 길은 또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는 좀 우리가 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이 나중에 큰 실망으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도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대체로 절제된 표현으로 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상징적으로 어떤 체제에 대한 얘기 나오고 또 누구죠? 그 지성호인가요?
네, 예, 나우 대표.
예, 나우 대표. 네. 저도 좀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 현장에 목발을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북한 체제의 어떤 비인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것은 결국은 어찌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북한에 대한 강한 어떤 그런 그 발언보다 더 의미심장한 얘기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체제, 가치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을 부각시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절제된 표현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과 신념이 강하게 표출되어진 그런 이번에 그 상하원 연설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과 관련되어진 내용과 또 그 지성우실 초로해가지고 보여준 그 모습에 담긴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눈여겨볼 것이 북한의 체제가 미국이 건국 이래로 지켜온 가치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미북 대화도 이를 통해서 볼 때는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이죠. 미국 건국으로 지켜온 가치.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자유, 또 뭐 민주, 뭐 이런 게 되겠죠. 무엇보다 자유에 대한 강조가 미국의 가치의 또 기본 아닙니까? 네. 또 지금 우리도 대한민국도 사실 자유가 우리 체제 기본적인 가치인데 북한 체제는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것이고 지금 수령이라고 하는 1인을 위해 가지고 2,400만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는 도저히 미국의 어떤 그런 그 건국 가치와는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보편적인 지금 21세기 어떤 보편적인 설명도 도저히 이거는 수용되어질 수 없는 그런 체제고 가치죠. 그야말로 2,400만이 어떤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 보면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지금 깊은 부분까지 생각이 간 것이 아닌가. 이것은 단순히 북한의 어떤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고민할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고 있게 되면 미국의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다 생각할 것이고
네.
또 미국은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초강대 국가 아닙니까? 그럼 진영에서 세계의 어떤 보편적인 양식과 이성과 또 자유 이것을 침해하는 이것을 가장 또 파괴하려고는 가장 위험스러운 존재가 북한이라는 걸 가지고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미국 대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실용적인 차원에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미국 대화 북한 핵 문제를 접근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념이 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남북 간의 분위기와 달리 미북 대화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대의 우방인 미국을 배제하고 남북 논의를 진행할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딜레마고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좀 비판도 받으면서도 북한을 가지고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가 잘 끝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미북 간의 어떤 대화로서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네.
뭐 예상대로 그것이 잘 진행되어진다 그러면은 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우리가 또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을 뭐 배제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뭐 현실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아마 미국과 뭐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그때서 북한의 그 행동과 태도가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뭐 미국과의 어떤 그런 대화를 북한이 먼저 제의를 하고 아니면 미국이 요구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북한이 말입니다. 그걸 따르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네.
대신에 아마 이번에 남북의 접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자신의 어떤 이중적인 이면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 정부를 통해 가지고 좀 흘려주는 방식으로 미국에 들어가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뭐 직접적 발의를 한 것이 아니니까 책임에서도 벗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방면으로 아마 우리 정부로 또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만약에 우리 미국과 관련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뒤로 흘려주는 말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한미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북한과 하고 얘기하는 것 내용하고 북한이 뭐 간접적으로 미국에 전해줬으면 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미국하고 만났을 때 얘기하는 내용의 본질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용은 심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우리가 올바른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혹여 북한이 우리 정부를 활용해서 미국과의 대화를 타진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선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미국에게 전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솔직하게 소통을 하면서 중재 역할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고 또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